B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BK는 12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곧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향할 것으로 추측 보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내가 보스토치니치에 도착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브케이는 김 위원장이 13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각 12일 오전 김 위원장이 연해주에 도착해 러시아의 환영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전용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난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이 흰색 커다란 의자에 앉아 알렉산드르 코졸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등 러시아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 분기점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결도에 있던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에 대한 제재를 면제 조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해당 제재 면제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이 합의됐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 주말 이 제재의 면제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원화로 예치돼 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이 과거 한국의 원유 수출 대가로 받은 것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이란 간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통보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한국 내 해당 동결 자금을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보내는 업무에 관계된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소재 은행에 적용됩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이번 합의로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5명이 이르면 다음 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서방에 대항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오늘날 서방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발전이 서방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는 서방의 시도는 너무 늦었으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 장궈칭 중국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진입했다며 경제와 무역 분화 협력과 극동지역 개발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포럼 연설에서 극동은 인구가 작지만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면서 극동 개발은 러시아의 우선순위이자 전략적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각으로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20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BGK-005 무인정찰기 1대와 윈8 대잠초계기 1대, 젠-16 전투기 10대 등 총 13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스웨덴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와 연필을 주게 합니다. 종이책으로 수업하고 독서 시간 늘리거나 컴퓨터 타자 연습 대신에 연필로 글씨 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읽기와 쓰기 등 전통적인 방법의 공부하는 습관을 갖기 전에 익숙해진 전자기기, 디지털기기가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이 이런 변화의 바탕인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4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우려한 대응입니다. 자, 스웨덴 정부는 학교 도서 구입에 6억 8,500만 크로나, 약 미화로 6,200만 달러를 투입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스웨덴에 연구 기반한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대학이 디지털 기기가 학습 능력을 돕기보다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의 성명을 냈고요. 교육부 장관이 종이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서 6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읽기 능력 저하가 디지털 기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통의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보수 또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의 목소리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교육의 적절한 수준의 기술 사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술이 대면 학습이나 교사가 지도하는 수업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오지마 전투, 원자폭탄 투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8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모든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2일에서 13일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이 5에서 40mm고요. 남부 지역으로 비가 많겠습니다. 수요일 최저기온은 5도에서 21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로 낮 기온 떨어지고 일교차 벌어졌습니다. 평양과 개성 그리고 중강의 낮 최고 26도, 신의주 27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 25도, 원산, 청진, 해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송금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제재를 풀었습니다. 리비아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홍수가 발생해 2천 명 넘게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가 군부 쿠데타 발생 50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수감자 교환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네요.
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 5명씩 교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지난달 확인했는데요. 이후 구체적인 조처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미국 의회의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란의 자금이 왜 한국에 동결돼 있었던 겁니까?
네,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 조처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이 주요 6개 나라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네.
이후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복원하는 한편 이란이 제3국을 우회해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통해 이란과 외국 금융기관들 간의 거래도 차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동결돼 있는 그 이란의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 내 은행 두 곳에 개설한 계좌에 약 60억 달러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돈은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이고 결제해야 할 대금입니다. 제재 여파로 한국은행들에 개설했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가 동결되면서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자, 이란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돈은 응당 받아야 할 돈이다 이런 입장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동결된 자금은 한국이 자국산 원유를 수입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금이라며 돌려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해 왔고요. 이 때문에 양국 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의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이란 당국에 의해 나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동결 자금이 이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이 블링컨 장관이 의회에 보낸 문서를 입수해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우려 없이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의 적용을 유예하는 포괄적 면제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문서에서 제재를 면제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석방하는 이란인에 대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은 문서에서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 5명의 석방을 위해 동결된 자금 송금 허용과 함께 현재 미국에 억류돼 있는 이란인 5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합의의 일환으로 이란인 5명의 석방을 처음 공식 확인한 겁니다.
네. 자, 지난달에 미국하고 이란 정부의 그 수감자 교환 소식이 나왔을 때요. 미국 쪽에서는 이 이란인 석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수감자 교환 소식과 한국에 동결된 자금 해제 소식은 이란 관영 매체와 이란 외무부를 통해 처음 전해졌는데요.
네네.
이후 블링컨 장관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동결 자금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란인 석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란이 석방하기로 한 그 미국 사람들 누구인지 그 신원은 알려졌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석방되는 미국인 5명 가운데 3명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예.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이름은 개인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막 나마지, 에마드 샤르기, 모라드 타우바즈시 등 3명은 이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한 호텔로 옮겨져 이란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네.
제5의 인물인 여성은 그 전에 이미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석방시키는 그 이란인들의 신원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이란의 인터넷 뉴스 매체 알모니터가 11일 이들 5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카베 아프라샤비, 메흐르다드 안사리, 아민 하사잔데, 레자 카프라니, 캄비즈 카샤니 등 5명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이란 정부에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연방정부에 체포된 인물들인데요.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11일 VOA에 이들이 석방되는 사람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의 석방 여부를 확인하는 VOA의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찬성과 반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연구 단체인 국제정책센터 시나 투시 연구원은 소셜미디어 X에 이번 조처는 그동안 고통을 겪은 수감자 가족들과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인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안드레아 스트리커 연구원은 미국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스트리커 연구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들을 풀어주면 이란 정부는 서방인들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해온 정책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란이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해당 자금이 이란의 군사비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적국과 영합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모로코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인 리비아가 지금 또 큰 자연재난 겪고 있네요.
네, 11일 리비아 북동부 해안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덮쳐서 2천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흐메드 미스마리 리비아 국민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대 마을이 주민들과 함께 바다로 휩쓸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리비아는 북쪽으로 지중해와 면해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중해와 맞닿은 북동부 항구 도시 데르나라는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발원한 폭풍 다니엘이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데르나에 상륙해 일대를 휩쓸고 간 겁니다.
예. 어떻게 폭풍으로 2천 명이 넘게 사망할 수가 있습니까?
네, 데르나에 있는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재앙적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
현지 매체는 데르나의 수위가 순식간에 3미터 이상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오사마 하마드 LNA 수장은 2천 명 이상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는데요. 미스마리 LNA 대변인은 실종자가 5천 명에서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일부 매체는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알제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모로코, 리비아 이렇게 한꺼번에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8일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10일 현재 사망자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예.
부상자도 2,500명이 넘습니다. 같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는 홍수로 2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연재난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비아의 경우는 지금 국내 상황도 좋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중동에 불어 닥친 민주화운동, 이른바 아랍에봄 시민혁명으로 오랜 독재자 무하마르 가다피 정권이 축출됐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동서로 나눠져서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쪽은 리비아 통합정부, 그리고 이번에 홍수가 난 동부지역은 리비아 국민군 LNA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과 서방은 리비아 통합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비아 통합정부 측은 이번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 통합정부 총리는 사흘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동부도시의 피해와 홍수에 즉각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합정부 측은 또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역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벵가지 지역의 의료진과 구급대원 14톤 분량의 의약품과 장비, 보급품을 급히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까?
네, 유엔은 지역과 국가 차원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타르도 국왕의 명령에 따라 리비아 동부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카타르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입니다. 칠레가 국가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요?
네, 11일 군사 쿠데타 발생 50주년을 맞아 수도 산티아고의 라모네다 대통령궁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을 비롯한 칠레 정부 요인들과 쿠데타 희생자 가족,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카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 미국 등 각국 정부가 보낸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50주년 기념행사라고요? 50년 전에 칠레에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입니다. 1973년 당시 군 총사령관이었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였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17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의 인권 탄압이었습니까?
네, 정치적 반대자들, 좌파 성향 인사들을 무차별 체포, 구금, 고문하고 가혹하게 박해했는데요.
예, 예.
이로 인해 3,2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1,470명에 달합니다.
네.
관련자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97명이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1,300여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자, 쿠데타로 권좌에 올랐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2006년 91세로 사망했습니다.
예.
그는 사망 전까지 군부가 자행한 인권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피노체트 정권을 지지하고 쿠데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예.
백악관은 최근 1973년 당시 서류를 추가로 기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칠레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보리치 대통령이죠. 쿠데타를
맞습니다.
겪지 않은 세대라고요.
맞습니다. 1986년생인데요. 보리치 대통령이요.
네.
이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의 좌파 연합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보리치 대통령은 아옌데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칠레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보리치 대통령의 연설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리치 대통령은 11일 기념행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아울러 칠레와 칠레 국민은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보리치 대통령은 또 쿠데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노체트 정부 지지자들과 섣부른 화합을 경계했습니다.
네. 섣부른 화합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보리치 대통령은 연설에서 피노체트 정권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거짓된 평등, 화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칠레 사회 곳곳에는 지금도 피노체트 정권의 흔적이 남아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됐던 피노체트 정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리치 대통령은 진정한 화합은 중립이나 거리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자들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칠레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파 정당인 독립민주연합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쿠데타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당시 칠레가 겪고 있던 극단적 상황이 야기한 사회, 정치, 제도적 붕괴로 인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비에르 마카야 독립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추모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아직 4개월이 남은 가운데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미국 내 손실액이 이미 57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형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소식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1일 법원에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타냐 처트칸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자, 판사 기피 신청인데, 자, 먼저 이 재판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모의한 혐의로 지난 8월에 기소됐는데요.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혐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방해하려 한 혐의,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 한 혐의, 그리고 공모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 등 총 4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앞서 지난달 재판을 담당한 첫특한 판사는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26년으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내년 3월 4일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를 기피하겠다고 신청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첫 특한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열린 의회 난동 관련 재판에서의 첫 특한 판사의 발언을 이 주장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당시 첫특한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는 한 사람에 대한 눈먼 충성심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첫특한 판사는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트럼프는 기소되고 투옥돼야 한다는 판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기피 신청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첫특한 판사를 비판한 적이 있네요.
맞습니다. 주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여러 차례 첫특한 판사를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특한 판사가 나를 감옥에 넣길 바란다. 매우 편향됐고 불공정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첫특한 판사가 재판을 맡는 한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판사 기피 신청과 함께 재판 장소 변경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기피를 신청한 겁니다.
예. 자, 첫특한 판사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인연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첫특한 판사는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판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21년 민사재판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특한 판사에게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하던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700페이지가 넘는 백악관 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첫특한 판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하는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네네. 자, 첫특한 판사가 앞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판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번 재판을 맡은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첫특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은 과거 관련 재판과 관계없이 임의로 배정이 된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 소식도 같이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4번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재판 일정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일단 상반기에 잡힌 재판이 3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내년 3월 4일로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3월 25일 뉴욕 지방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재판입니까?
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성인 영화 배우 등의 돈을 건네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회계정보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담당 판사가 이 재판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뉴욕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서한을 보내서 재판 일정 조정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서한에서 내년 2월 중 변호인과 검사가 만나서 재판 날짜 변경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그때가 되면 재판 일정에 실제로 충돌이 있을지, 그렇다면 최적의 휴정일은 언제일지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때문에 나온 경제적 손실, 역대급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9월 현재까지 집계된 대규모 자연재해는 모두 23건입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경제적 손실이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일어난 그 대규모 자연재해 23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 역대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역대급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건가요?
네, 무려 576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 1980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집계해왔는데요. 올해는 지난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올해보다 더 컸던 시기는 지난 2005년과 2017년 두 회밖에 없었는데, 2005년의 경우에 8월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2,030억 달러로 가장 컸고요. 2017년은 약 1,8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올해 미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극심한 폭풍이 18차례로 자연재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 두 차례의 홍수, 한 차례의 허리케인, 한 차례의 대형 산불, 그리고 한 차례의 대형 겨울 폭풍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한때 4등급으로 몸짓을 키워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요, 23차례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253명에 달합니다.
네. 자, 아직 올해 집계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이 국립해양대기청의 대형 자연재해 목록에 오르게 될 다른 자연재해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발생해서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을 강타한 열대성 태풍인 힐러리도 피해액이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걸친 가뭄도 피해액이 집계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립해양대기청은 대규모 자연재해 예비 명단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 특히 최근에 잦아지고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매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평균 건수는 8.1건인데요.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에는 3.3건, 1990년대는 5.7건, 2000년대는 6.7건이고요. 2010년대에는 13.1건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평균 건수는 18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빈번해지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전문가들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네, 국립해양대기청의 아담 스미스 기후학자는 이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 걸친 기후변화의 지문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에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개량형 백신 승인했네요.
네, FDA는 11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와 그 공동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의 개량형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 백신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5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두 제약사는 이번 개량형 백신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피롤라 변이에도 강한 억제 반응을 보였다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지난 5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가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만 신종 변이들이 출현한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는 에리스라는 이름의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2주 동안 거의 22%에 달하는 감염 사례가 이 에리스 변이에서 나왔습니다. 에리스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변이율이 매우 높은 피롤라 변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이 개량형 백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FDA는 이번 백신 접종을 부스터샷으로 부르지 않고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개량된 백신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성명에서 이번 개량형 백신이 안정성과 효율성, 제조 품질과 관련한 FD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접종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개량형 백신입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화이자와 모더나는 수일 내로 미국 내 대부분의 사람이 이번 코로나19 개량형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FDA는 12살 이상이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승인을 했고요. 비상시에는 생후 6개월에서 11살 어린이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이 백신을 접종해야 될 권고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CDC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현재 개량형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날 오후에 권고안이 나오면 개량형 백신 접종은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맨디콘 CDC 국장은 9월부터 개량형 백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그리고 다른 제약사의 백신 소식도 있습니까?
네, 노바백스도 세 번째 개량형 백신을 개발했지만 아직 FDA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오늘 CDC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사 백신이 미국에서 승인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존 제이콥스 노바백스 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백신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이 중에서 특히 1항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습니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에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1항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시 미국에서 흑인들을 겨냥한 부당한 법적 처벌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ruling, many school systems, especially in the southern states, had separate schools for white and black students.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런 상황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자기 아이들을 가까운 백인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흑인 부모들이 인권단체 도움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인종별로 학교를 분리하던 정책은 이전 세기인 1896년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Separate but equal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이는 분리돼 있어도 시설의 질이 같으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연방대법원은 이런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흑백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흑인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인종분리 정책은 보통 흑인들이 열등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열등감은 어린이의 학습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종분리 정책은 흑인 어린이의 교육과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고 인종이 통합된 학교 제도에서 그들이 받을 일부 혜택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인종분리 정책이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다.
And even now, many schools are still effectively segregated.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이 나온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이 인종별로 모여 사는 경향에 따라 학교 학생 구성도 인종별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 해병대가 재빨리 과달카날 섬에 상륙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연합군이 미군에 합류했습니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 과달카날을 차지하려는 연합군과 일본의 전투는 6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전투는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43년 2월 일본이 마침내 과달카날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의 중대한 패배였습니다.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패배하면서 몇 달 동안 방어전에 집중하던 미군과 다른 연합군이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단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미군 지도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미 해군 제독은 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한 작은 섬들을 점령한 다음 타이완을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와 필리핀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군 지도부는 결국 두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과 맥아더 장군 모두 성공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해군 병력은 마리아나 섬과 다른 섬들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을 공격했습니다. 네이테만 해전에서 미국 함선들은 일본 해군력을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태평양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대부분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전쟁 초기에 이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연합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빠르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연합군 지도부는 태평양 전투에서 일본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합군의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연합군은 일본이 강력하게 점령하고 있는 섬들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섬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연합군이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미국 항공기가 이착륙할 비행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몇 섬을 상륙해야 했습니다. 바로 길버트 제도의 타라와, 마셜 제도의 트루크,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그리고 괌이나 티니안 같은 섬입니다. 이 섬들은 전 세계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널리 잘 알려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19일, 연합군과 일본군은 일본 도쿄 남쪽 이요섬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선 최악의 전투로 손꼽히는 이오지마 전투를 치른 다음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에 상륙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한 일본군은 83일 동안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패하고 일본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황은 새 총리를 임명하고 신임 총리에게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연합군과 일본군 양쪽 모두 언젠가는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최종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일본군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측했던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마지막 침공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비밀 무기인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인 원자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일본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 미 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에 1차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며칠 뒤인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위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때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뭐 잘못 먹었는지 묻기도 하죠.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ve noticed you've been acting a bit strange today. What's gotten into you?
Have I been that obvious?
Yes, spill the beans. It feels like you ar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And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I broke your phone.
What? You broke my phone? No, I have my phone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a company phone. I was supposed to deliver that to you. It was a complete accident. It slipped out of my hand and the screen cracked.
That's why you were acting weird.
잔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물었습니다.
What's got into you? What has gotten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당신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뭐 잘못 먹었어요? 왜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묻는 겁니다.
What's got into you? What has gotten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대화 해석해 보죠.
I've noticed you've been acting a bit strange today.
당신 오늘 약간 이상하게 행동하네요.
What's gotten into you?
뭐 잘못 먹었어요? 왜 그래요?
Have I been that obvious?
티가 많이 났나요?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Have I been that obvious?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티가 많이 났나요?
Yes, spill the beans.
그래요, 다 얘기하세요.
Spill the beans.
콩을 쏟다. 콩은 아주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콩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pill the beans. Tell all the secrets. It feels like you'r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느껴져요.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and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broke your phone.
당신의 전화기를 고장 냈어요.
I have my phone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 전화기는 여기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죠?
It's a company phone. I was supposed to deliver that to you.
회사 전화예요. 내가 당신에게 전달했었어야 했어요.
It was a complete accident.
사고였습니다.
It slipped out of my hand and the screen cracked.
내 손에서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That's why you were acting weird.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했군요.
What's gotten into you?
자, 상대방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뭐 잘못 먹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What's got into you? What has gotten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otice you've been acting a bit strange today. What's gotten into you?
Have I been that obvious?
Yes, spill the beans. It feels like you ar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and I don't even know how to say it. I broke your phone.
What? You broke my phone? No, I have my phone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s a company phone. I was supposed to deliver that to you. It was a complete accident. It slipped out of my hand and the screen cracked.
That's why you are acting weird.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What's got into you? What has gotten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상대방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 때
What's gotten into you?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평소와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 묻는 질문들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